크게 작게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크게 여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연결되어 연결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질문으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다면 어떤 면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믿으신다면 어떤 면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그 다양한 그런 어떤 배경의 그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을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한 근원이 근원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혈연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 있죠. 우리 동기들이 있습니다. 이 동기들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사랑을 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고 서로 돕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다한 부모 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원, 그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부모로 말미암아 형제자매들이 연결되어 있죠.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 크리스천 어떤 그 가르침 속에서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한 하나님이라는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모두 이 세상에 지으심을 받고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우리 인간 모두는 하나님이란 한 근원 아래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그냥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그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과 그리고 우리가 엄청난 그 우리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놓쳐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한번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어떤 행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할때 그냥 우리를 독립적으로 지어 놓으신 것이 아니죠. 지어 놨으니까 그냥 알아서 이제부터는 잘 너의 뜻과 그리고 또 계획과 그리고 방식을 세워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어 놓으신 다음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주관하셔서 정말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떼어질 수 없는 그런 근원됨을 지켜가시는 바로 그 모습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좀 딱딱하게 들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이시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가까이 계신 친밀하신 부모이시다. 이런 관념을 새롭게 가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자들은 같이 연결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면서 독특하게 하신 한 행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제 뒤에 가서도 제가 좀 마무리하면서 다루겠지만 이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를 존재하게 하는 바로 그 사랑의 힘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랑의 힘을 당신을 존재하게 하는 데만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인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잉태, 사랑의 형상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인간을 보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분을 많이 놓쳐버리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많은 분신들이 있는데 그 분신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을 근원으로 해서 연결되어 있는 존재, 이런 말씀이죠. 사랑 안에서 연결됨을 놓쳐버리면 인간의 모임과 공동체는 여지없이 깨어지게 됩니다. 다양한 파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파탄의 모습들, 깨어진 모습들은 또 인간 스스로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북해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연결을 많이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거짓 연결성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그걸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그 이제 모토를 많이 내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런 인간의 인위적인 시도를 가지고는 인간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축복으로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근원을 가진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 한 근원을 가진 인간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이 연결됨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또 그 장애를 극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모두는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고 우리가 또 한 존재의 근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으로 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놀랍게도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이 땅이 우리의 근원이 됩니다. 존재하는 피조물들, 식물들, 동물들, 곤충들, 새, 물고기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는데 그 근원이 바로 땅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땅에 대한 말씀을 좀 길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주제인데 그렇게 제가 오래전에 한번 다루었습니다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를 보면서 이렇게 다룬 적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새로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하면서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죠. 셋째 날 사건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펴시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좀 볼 텐데요. 연초에 보셨었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서는 영어 성경으로 제가 스크린에 띄워놨으니까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중고등부 보니까 굉장히 주의력이 좋네요. 제가 영어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다들 설교하고 강의하고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크게 괴로움을 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이 인터넷을 보는지 무슨 뭐 비디오를 보는지 이 스마트폰에 빼앗겨 있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참 정말 그런 면에서 참 좋은 교회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혹시 지금 보고 계셨던 분 없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습니다. 이 중력의 원리를 이제 실행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여기서 땅이 하는 일이 나오죠.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땅이 듣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을 내더라는 것이죠. 재미있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땅이 식물과 나무를 낸다, 이렇게 낸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뭐 bring forth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땅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게 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끌어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각종 채소와 식물과 그리고 나무를 이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식물과 나무들은 전부 다 땅에 뿌리를 받고 있죠. 다 연결되어 있는 것들 아닙니까? 제가 침례식 때도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정말 땅에 뿌리를 대고 그리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원인이 되어서 끌어내는 그것을 영어로 말한다면 cause to bring out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땅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 땅 자신이 1차적인 근원이 되어서 끌어냅니다. 그리고 각 모양대로 나타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깊고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만드셔도 똑같은 것을 만드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각 모양대로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 종의 식물과 나무들은 모두 땅에 붙어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땅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익스텐션입니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내라고 하시니까 땅이 알아듣고 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과 나무는 땅이 내었다고 말하고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새 또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직접 나오는 것들은 이제 모두 다 그 땅이 낸 것입니다. 근데 다섯째 날을 사건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새들도 물고기도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소와 그 요소들은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을 해도 그것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표현은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짧은 지식입니다만 이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 그리고 또 뭐 몇백만 광년 떨어진 그런 어떤 그 멀리 있는 별들조차도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땅의 모든 요소들과 동일한 요소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물질의 조성과 또 그 상태는 다를 수 있지만 우주는 다 같은 재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별을 말한다면은 기체로만 된 그런 별도 있죠. 뭐 태양이 바로 그런 예이죠. 그러나 그 태양이 속해 있는 수소라든지 이런 모든 다른 가스들도 다 지구에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지구에 있는 원소들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땅의 신비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가서 땅은 짐승까지도 그 종류대로 냅니다. 1장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하나님 또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이제 땅에 대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크게 닮은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크게 닮은 속성이 뭐냐면 바로 이 자생력입니다. 땅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맨날 이제 뭐 밟고 지나가고 이렇게 우리 밑에 있으니까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뭐 통곡하고 또 한이 맺히면 땅을 치죠. 땅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쳐대니까. 그리고 또 때로는 그냥 막 파헤쳐서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고 뭐 건물을 세운다 뭘 한다 이렇게 그냥 인간들이 그냥 뭐 땅에 대한 배려 별로 없이 그냥 막 그런 짓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정말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한다면 땅은 위험 있는 존재로서 우리 모두를 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땅도 하나님의 그 질서에 위배되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만나게 되면 땅도 노합니다. 그래서 땅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그런 인간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인간은 땅과 관련되어서 또 창조되죠. 유명한 26절에서 28절의 말씀 나오는데 또 한번 같이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도 굉장히 많이 보신 구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간은 뭐 옛날부터 우리 땅에 기거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땅을 떠나서는 인간이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 땅에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땅을 빼곡하게 인간으로 가득 채우라 이런 말씀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만일 그렇다면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뭐 마카오나 뭐 모나코나 싱가포르 이 세계 밀도 1, 2, 3인데요. 이런 나라는 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행하는 나라가 이미 되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은 자기 영역에만, 인간의 그 갇힌 자기 세계에만 이렇게 머무르지 말고 선하고 건강한 존재감으로 영향력을 넓히라는 뜻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은사와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명의 길을 통해서 또 은사를 통해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야 될 그런 어떤 인간의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선한 영향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욕심껏 자기 세계를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권력자들, 뭐 다는 아닙니다만 물론 그렇습니다. 또 실력을 키워서 내 영향력을 끼쳐야지. 또 인기를 많이, 인기인으로서 내 영향력을 끼쳐야지. 재력을 키워서 이 땅을 사고는 이건 내 땅, 내 땅 넓지?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그 확장,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땅에 충만해지기는커녕 땅 따먹기 노름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죠. 그 굉장히 땅이 노할 일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은 대대로 그냥 뭐 오래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어떻게 해서 땅이 또 뭐 없어지고 또 넘어가고 또 팔라 그러면 안 팔리고 또 뭐 그죠? 그래 팔라 그러면 또 너무 헐값이고 뭐 이래서 또 못 팔고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땅을 존대하고 땅에서 나온 피조물들을 우대할 줄 알아야 우리가 땅이 우리 인생을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가인에게 있어서는 땅이 정말 그 가인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바로 그런 그 실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정복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정복하라는 말은 깊이 땅을 파서 기경하라라는 말입니다. 땅을 땅되게 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땅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정말 그 땅을 잘 일구는 그런 그 섬김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우리가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섬기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땅을 소유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참된 정복의 대상, 즉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땅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말은 땅이 하나님이 내라고 하셔서 땅이 낸 모든 피조물들을 잘 섬겨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서는 그 모든 피조물들 각각을 우리가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각자가 소명을 받고 또 그 길을 뭐 다양한 길이죠. 정말 이 세상에 소명의 길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뭐 엄청나게 수백만 종, 수천만 종이 있겠죠. 수천만의 그런 어떤 소명의 길을 통해서 다양한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가 맡은 그 영역에서 땅이 낸 그 피조물의 가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일하고 연구하면서 갖춰야 될 책임입니다. 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은 동물의 가치를 끌어내야 하고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끌어내야 하고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은 사회의 가치를 끌어내야 합니다. 땅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내라고 하시는 것을 끌어냈지만 인간은 2차적, 3차적으로 더 나아가서 피조물의 가치를 무한대로 끄집어내야 할 임무와 소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직업을 얻었고, 그것 때문에 학문으로 부르심을 얻었고, 또 집을 다정을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기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은 모든 소명의 원형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세와 정신을 잃어버리면 결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합당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헛듯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빈 강정처럼 살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면서 이상만 꿈꾸고 산다라든지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 인간은 땅과 관계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인간과 땅이 연결이 끊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깊은 연결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주신 일을 성실하게 또 참된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서 충성하면서 살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모두가 다 그냥 우리는 제3자의 눈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어떤 우리의 하나가 아니라 그냥 겉에서 바라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바라볼 뿐이지 깊이 연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결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연계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이 이야기, 이 사례가, 잘못된 사례가 창세기 3장 4장에 곧바로 출연하죠. 인간과 땅의 연결이 끊기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연결이 끊기는 이 슬픈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조계의 연결됨을 깨트리는 근본적인 장애물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을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맞습니다. 금기 열매를 따먹은 것은 불순종이고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금기 열매 하나를 따먹었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행위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기까지 인간은 어떤 자세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헤아려 알고 또 그리고 행해야 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그냥 엉뚱하게 뱀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의 과실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은 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으면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따먹지 말라라고 했을까? 자, 그리고 그런 궁금증이 생겼으면 그걸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아담은 하와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러면 뭐 같은 수준의 토론만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냥 반복되는 끝도 없는 그런 그냥 순환적인 그런 토론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다 뱀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더군다나 그건 아니었죠. 하나님께 물어야 될 질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왜 하면 안 됩니까? 하고 물어봐야죠. 근데 묻지 않았습니다. 이 묻지 않은 걸 왜 묻지 않았을까요? 게을러서입니다. 치명적인 게으름이 바로 가시화되었다는 것을 금기 열매를 따먹은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귀찮고 게으르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내가 들어도 잘 모를 것 같은 건 아예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여태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래서 알려라고 법석을 떱니다. 그래가지고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왜 따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옛다 이 버릇없는 놈 어디 말됐구야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두려워서 못 물어본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친밀하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함께 거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며 살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런 태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달되고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다.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직접 묻지 못합니다. 인간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질문을 사람들에게 묻고 자기 생각에 묻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꼬치꼬치 따지면서 묻습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피차가 모르는데 물어서 답이 안 나올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냐? 그것이 아니죠.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내려오는 인류 역사에 흐르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 게으름은 바로 자기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묻지 않는 데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묵상의 파워를 아주 격감시키는 매우 큰 치명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묵상을 할 때는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묻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졸으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이 묵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단순한 묵상의 원리를 우리는 잘 실행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자잘한 것들에는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만 하나님과 관련된 근원적이고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인생의 해답을 물어보지를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인지 아세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러한 게으름과 또 심기의 불편함, 내가 물어야 된다라는 그 심기의 불편함, 이것은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게으름과 불편함이 잠재적으로 존재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이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뱀의 말을 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뱀과 관련해서 타락으로 이제 극명하게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련의 하나님의 마음 아픈 징계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땅을 진실로 더 신실하게 정복하기가, 섬기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그래도 땀을 흘리면 먹고는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은 자기 아우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는 안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빴던 것이 결국 시기와 분노의 극치에 다다르게 했죠. 그래서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으시나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받아주신 그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부럽다, 그 다음에 질투심이 난다, 그 다음에 시기가 난다, 화가 난다,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된 것이죠. 가인은 처음부터 아벨을 죽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의 심정에서는 일련의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발달해 갔고 그것이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치명적으로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묻지 않고 화만 나는 것입니다. 볼만 이렇게 메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인생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죠? 4장 10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십시오. 우리 영어로 또 잘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에게 발생하는 인생은 정말 땅과 원수된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땅에서 죄책과 그리고 괴로움을 가중시킬 그 호소의 소리를 늘 듣습니다. 아우의 핏소리를 땅으로부터 듣습니다. 땅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이 저주를 받는다라는 말은 땅으로부터 파문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라는 말은 너를 위한 소산물은 없다. 땅에서 나는 너를 위한 소산물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방황한다라는 말이죠. 유리한다라는 말이. 이것은 땅 위에서의 삶에 대한 말씀이죠. 왜 피하면서 사는 삶이 됐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뭐 싫은 게 많으니까요. 내 인생에 싫은 게 많으면 싫은 거 피해 다녀야죠. 자기 힘으로 다 제거해버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피해 다니면서 살면 얼마나 사실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면서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끼는 그런 삶이 가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삶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이런 가인이 자기 스스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징계하셨다 이런 표현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가인에게 징계와 저주만 내리신 건 아니죠. 불쌍히 여기셨고 또 그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주셨을 때 그것을 택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바로 그 예가 아담과 가인에게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을 때 그것을 찾아서 살게 된 사람이었고 또 그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내게 소용없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피하면서 방황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을 때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성찬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죄나 또는 아무리 어떤 열악한 사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심정이 불편하고 그래서 성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 죄의 크기, 내 허물의 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보다 더 커요.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이 베풀어질 때 물론 예수님의 믿는 분에 한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으시고 세례받으셨고 침례받으셨다면 성찬에 나오기 싫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허물보다 큽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나오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성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아담이나 가인이나 둘 다 땅과의 이제 그 연결이 끊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 크게 작게 여러 측면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다 다루지 못하니까요. 조용한 시간에 우리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한번 잘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땅 이야기를 드리면서 인간과 피조물의 연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연결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연대성에 인간의 연대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좀 더 자세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결성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하고 묻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게으름이 바로 치명적인 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피조물 모두는 땅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을 닮아서 자생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땅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인간에게 많은 또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고유하고도 특별한 소명으로 말미암아 땅과의 연결성에 있어서 땅이는 모든 피조물들을 지극히 겸허한 자세로 섬겨야만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소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또 다른 하나의 근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설교 초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고 여기에 모여있고 또 여기 모이지 않더라도 밖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자각이 좀 뚜렷해야 됩니다. 이 생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력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게 하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게 한다, 이거를 어떻게 인간의 입에다 담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큰 하나님의 생기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강조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지닌 원소들을 조합해서 사람들을 만드셨죠. 그 곧장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 인간은 조합되었을 때 이미 움직였을 겁니다. 운동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다른 짐승이나 다른 곤충들처럼. 그죠?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때는 정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심령의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생기를 얻었을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깊은 평강을 누릴 줄 아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고 헤아리고 누리고 기뻐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영적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아빠로서 사랑하고 사람을 그냥 겉으로 보는 그런 어떤 미모의 존재인가, 이거 지금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긴가, 그게 사람에 대한 모든 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진정한 깊은 정신세계 속에서 만나고, 그리고 그 정신세계 속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 그리고 또 허물이 있는 것, 자기가 싫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용할 줄 아는 그런 내적인 수용의 공간이 있는, 바로 그 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얻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이 생기가, 이 사랑의 생기가 인간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게으름과 심기의 그 어떤 심중의 불편함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극복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생기를 사모하며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기를 더욱더 고대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러나 오늘 더 가까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기를 더 충만하게 불어주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또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생기를 부여받는 것이죠. 그 생기를 부여받을 때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바로 그런 축복을 얻는다 이 말씀이죠. 바로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참사랑을 잃어버리고 이 사랑으로부터 떠나서 방황하게 되면 열심히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삶의 허무한 몸짓만 늘어날 뿐입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아차 내가 잘못 살았구나, 지금 그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래도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큰 축복이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 다 지나고 나서 정말 내 인생에 남은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두운 질문에 압도될 정도로 그렇게 나락에 빠져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깊은 후회밖에는 남을 것이 없겠죠. 우리가 잃어버린 이 사랑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제공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폭포수처럼 일으키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더 다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과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퍼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얻고 정말 인간이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그럼으로써 영광이 되고 영광을 또한 돌리고 이렇게 되는, 이렇게 사는 바로 그런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에 의해서 다시 충만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대성, solidarity 또는 뭐 connectedness 이렇게 말하죠. 그것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갖습니다. 빵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상징으로서 이 빵을 떼어서 우리 몸에 흡수시키고 체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내가 받은 떡은 빵은 모두 한 몸에서, 예수님이라는 한 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고백을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새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 피이죠. 십자가의 피입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의 성취, 새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하나의 친백성을 이루신 바로 그 성취, 오늘날 우리 교회를 이루신 이 성취, 이 성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는 새 언약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성찬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지하게 마음에 다지고 결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죠. 하나를 이루었음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고 또 이 하나됨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삶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차원의 삶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 무언가 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저 너머에 있다,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감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믿음으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지할 수 없으면 우리는 소망과 위로를 충분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이 귀한 가치를 지금부터 성찬을 나누는 동안에 잘 찾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좀 더운 것 같은데 에어컨을 조금 조절해 주시겠어요? 우리 성찬식은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 한해서 집사님 좀 받쳐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 한해서 유효합니다. 믿지 않으시는 분이 받으시지 않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분은 누구라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기대하고 믿으시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찬 찬송 283장 1절 2절 부르겠습니다.